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금속으로 된 통신 장비 함체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 인클로저 도어 같은 거 말씀이시죠? 한 1000개쯤이라고 해볼까요?
네, 맞아요. 그 1000개의 철제문 내 모서리를 마감해야 하는데 한 가지 방식을 쓰면 이 작업에만 꼬박 21일이 걸립니다.
와, 21일이요? 거의 한 달 내내 매달려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방식을 쓰면 단 4일이면 끝납니다. 17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허공으로 증발하느냐 아니면 아껴지느냐가 이 단순한 선택 하나에 갈리는 거죠.
그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공수, 그러니까 투입되어야 할 작업자의 노동시간으로 환산해보면 정말 아찔한 차이네요. 17일치의 임금과 시간이 그대로 병목 구간에 묶여버리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인클로저 도어 제작에 쓰이는 용접 방식과 콜드코너 포밍 기계 방식의 비용 구조를 철저하게 비교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네, 단순히 어떤 기계가 더 싼가를 리뷰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럼요. 여러분이 IT 업계에 계시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평소에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고정비야 하고 덮어뒀던 숨겨진 비용들을 어떻게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단 8분의 시간 단축이 어떻게 비즈니스 전체의 룰을 바꾸는지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이유가 엑셀 시트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부품값이나 시간당 임금 같은 명확한 숫자에만 집착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은 대개 대차대조표의 기타 간접비로 뭉뚱그려진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시간 차이부터 파고들어 볼까요?
네. 도어 하나, 즉 모서리 4개를 기준으로 용접을 하면 10분이 걸리지만 코너 포밍 기계로 찍어 누르면 단 2분이면 끝납니다. 무려 5배의 속도 차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모서리 마감 속도가 500 빨라졌다고 해서 철판을 자르고 구멍을 뚫고 조립하는 전체 공정이 다 500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기계 하나 바꿨다고 공장 전체가 갑자기 5배로 돌아가는 마법은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원본 자료가 독자의 신뢰를 얻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자료의 저자는 그 점을 절대 과장하지 않거든요.
과장하지 않는다고요?
네, 이 5배의 속도 차이는 오직 코너 작업이라는 특정 공정에만 국한된다고 서두에서부터 아주 투명하게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펀칭이나 밴딩 같은 나머지 공정은 똑같이 걸린다는 걸 명확히 하죠.
보통 이런 장비 비교 자료들은 왜 어떻게든 수치를 부풀리려고 유리한 것만 내세우기 마련인데 말이죠.
각주에 깨알같이 숨겨놓는 대신 오히려 앞장세웠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독자가 글을 읽다가 잠깐, 전체 공정이 빨라지는 게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 깨닫는 순간 그 자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요.
아, 확실히 그렇겠네요.
하지만 한계를 먼저 투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후에 전개되는 재무적 모델링과 숫자들은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비즈니스 설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투명한 계산서를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인건비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5월 미국 노동통계국 기준으로 용접공의 연간 중간 임금이 대략 $53,750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당 $25.84 정도죠.
네, 그런데 모델링에서는 이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더라고요. 급여 부담금이랑 간접비 흡수율을 1.35배에 곱해서 시간당 $35로 계산했습니다.
왜 굳이 임금을 부풀려서 계산하는 건가요?
부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보수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다가 아니니까요.
아, 건강보험료나 퇴직금 같은 복리후생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작업자가 일하는 공간의 전기세, 환기시설 유지비 같은 각종 오버헤드가 포함되어야 진짜 노동비용이 나오거든요. 1.35배면 사실 굉장히 얌전하게 잡은 편입니다. 중공업 현장에서는 이 간접비 배수가 2배를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렇게 계산된 시간당 $35를 기준으로 아까 단축한 8분을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도어 한 개당 $4.66의 직접 노무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네, 1000개면 인건비에서만 $4,660가 절감되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용접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 용접공이 해야 하지만 코너포밍 기계는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덜 필요한 일반 작업자가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둘의 몸값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전문 용접공과 일반 기계조작원의 임금 격차는 꽤 큽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일부러 양쪽 모두 시간당 35달러라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했어요.
왜죠? 기계조작원의 임금을 낮게 잡으면 기계를 팔기가 훨씬 더 유리한 숫자가 나올 텐데요.
경영진 앞에서 투자를 방어해본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잘 알 겁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낙관적인 숫자로 가득 찬 보고서는 C레벨 임원들의 공격 대상 1호가 되거든요.
아, 우리가 기계 조작원을 그렇게 싼값에 구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해? 이런 식의 반박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반박 하나에 전체 논리가 무너지죠. 그래서 일부러 보수적으로 공격당할 여지가 없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 격차 때문에 도어당 4.66달러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절감되겠지만요.
첫 번째 줄인 인건비에서부터 벌써 숨겨진 빙산이 드러나는 기분이네요. 그런데 인건비 절감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어나가는 돈입니다.
네, 이 두 방식의 물리적인 작업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파생되는 비용들이 정말 놀랍죠. 물리적 메커니즘의 차이가 어떻게 재무제표상의 나비효과를 일으키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네, 용접을 먼저 생각해보면요. 섭씨 수천도의 열을 가해서 금속을 녹였다가 다시 굳히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얇은 철판에 이런 엄청난 열이 가해지면 필연적으로 금속 조직이 변하는 열 영양부가 생기고 철판이 뒤틀리거나 우글쭈글해집니다. 게다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용접비들을 그대로 둘 순 없으니까.
그라인더로 표면이 평평해질 때까지 미친 듯이 갈아내야 하는 거죠. 불꽃이 튀고 쇳가루가 날리는 험난한 과정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럼 콜드 코너 포밍은요? 콜드라는 말처럼 열을 가하지 않는 건가요?
네, 금속을 녹이거나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 정밀하게 설계된 상하부 금형 사이에 철판 모서리를 넣고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서 제어된 소성 변형을 일으킵니다.
소성 변형이요? 그럼 다시 펴지려고 하는 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금속이 압력을 받아 형태가 변한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즉 스프링백까지 다 계산해서 꽉 접어버리는 거죠. 열이 없으니 뒤틀림도 없고 녹인 자국이 없으니 갈아낼 비드도 없습니다.
아, 그 물리적 차이가 소모품 비용표에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용접할 때 쓰는 가스나 와이어 비용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뒤틀린 걸 수습하고 불룩한 비드를 갈아내는 데 쓰이는 플랩디스크 같은 소모품에 도어당 1.80달러가 들어가요.
반면에 포밍 방식은 갈아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 비용이 0원이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야 맞죠.
하지만 자룡은 여기서도 놀라운 투명성을 보여줍니다. 포밍 방식에 도어당 0.10달러의 비용을 굳이 책정해놨어요. 수천 번 철판을 짓누르다 보면 금형도 언젠가는 마모될 테니 그 감가상각 비용을 미리 반영해둔 겁니다.
야, 10센트까지 챙기다니 정말 치밀하네요. 코팅과 마감 비용도 짚고 넘어가야죠. 용접으로 갈아낸 표면은 아무리 매끄럽게 해도 미세 다공성 현상, 그러니까 미세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감추고 녹슬지 않게 하려면 테인트를 훨씬 두껍게 칠해야 하고 나중에 불량난 곳을 터치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체 도장 요율 기준으로 도어당 0.90달러가 추가로 듭니다. 반면에 포밍 방식은 도장 비용이 0.15달러면 충분하고요.
결국 용접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용은 열을 가해서 망가진 걸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사후처리 비용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작업 및 폐기 항목인데요.
아, 그 부분이요? 네, 얇은 철판에 용접하다 보면 열 조절을 못해서 구멍이 뻥 뚫리거나 뒤틀리는 불량이 나잖아요. 자료를 보면 용접 불량률은 1.5%이고 한 번 수습하는데 25분이 걸려요. 포밍 방식은 불량률이 0.3%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두 방식 차이가 도어당 고작 0.22달러, 즉 22센트밖에 안 납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 놀라셨군요.
22센트면 솔직히 저라면 두 방식 견적 비교할 때 그냥 반올림해서 날려버리거나 무시할 것 같거든요. 이 미미한 숫자를 굳이 모델링에 포함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무시할 것 같다는 반응이 바로 이 22센트가 폭로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현실의 공장 관리자들도 정확히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똑같이 한명 온다고요? 어떻게요?
작업자가 용접하다가 철판에 구멍을 냈다고 쳐보죠. 그 작업자가 시스템에 접속해서 제가 방금 442번 부품을 망쳐서 제작업에 25분을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할까요?
아, 절대 안 하죠. 그냥 옆에 있는 새 철판 하나 더 가져다가 다시 만들겠죠.
맞습니다. 개별 부품의 원가로 추적되지 않고 연말에 공장 전체의 간접비 눈덩이에 던져져 버립니다. CFO는 올해 왜 이렇게 철강 스크랩 폐기물이 높고 초과 근무가 많지? 하고 의아해하지만 원인은 찾을 수 없는 거죠.
와, 엑셀 견적 시트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맹점이네요.
네, 이 22센트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당신의 완벽해 보이는 견적서가 사실은 현장의 수많은 에러와 낭비를 덮어두고 있다는 걸 경고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소름이 돋네요.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비용을 넘어서 이제는 스프레드 시트에 아예 잡히지도 않는 비즈니스의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스킬 의존성 문제인데요. 이건 정말 화폐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접이라는 작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품질이 전적으로 그 용접공 한 사람의 기술 수준과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에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딱 그거네요. 어제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거나 주말에 무리해서 피곤한 날엔 용접선이 삐뚤빼뚤해지는 거죠.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오븐이 매일 똑같이 빵을 구워내는 빵집과 기분 좋을 때만 기가 막힌 빵을 만들어내는 변덕스러운 파티시에가 있는 빵집의 차이 같달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만약 그 파티시에가 갑자기 장기 휴가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빵집 문을 닫아야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을 갖춘 용접공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핵심 용접공 한두 명에게 공장의 전체 생산 라인이 의존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되는 단일 실패점을 떠안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반면에 코너 포밍 기계의 금용에는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기계는 감기에도 안 걸리고 퇴사 통보도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는 비용 명세서에는 안 나오지만 상업적 무기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숨겨진 강점이 더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바닥 면적입니다. 보통 용접을 하려면 방화 스크린을 친 용접 부스가 있어야 하고 그 옆에 그라인더 연마 스테이션 그리고 표면을 다듬는 폴리싱 스테이션이 줄줄이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겠네요.
그런데 포밍 기계 하나를 도입하면 이 거대한 세 개의 스테이션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공장에 엄청난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제조업에서 공간은 곧 돈이잖아요. 새로운 라인을 깔 수도 있고 재고를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강점, 재공품의 감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용접하고 식히고 갈아내는 그 긴 과정 사이사이마다 쇠보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대기합니다. 이걸 재공품이라고 하는데 병목 현상 때문에 공장 안에 돈이 묶여있는 겁니다.
아,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세 단계가 2본짜리 공정 하나로 압축되면 대기하던 부품줄이 사라지고 물류가 물 흐르듯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기 시간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세 번째 강점인 리드타임 단축으로 이어지겠네요. 영업팀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을까요?
경쟁사가 납품까지 5주 걸린다고 할 때 우리 영업사원은 확신에 차서 우리는 2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용접공의 컨디션에 따라 10분이 걸릴지 20분이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예측 대신 기계가 찍어내는 확정적인 2분 후 기준으로 자신 있게 견적을 내는 거죠.
굳이 이윤을 깎아가며 가격 할인을 하지 않아도 납기일만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뜻이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장 달려가서 기계를 계약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인 ROI, 즉 투자 수익률로 한번 계산해보죠. 대체 기계값은 언제 뽑을 수 있습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죠. 인건비, 소모품, 마감, 제작업 비용까지 모든 절감액을 다 합치면 코너포밍 기계를 썼을 때 도어 하나당 총 $7.33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당 $1.83죠.
네네.
만약 공장이 한 달에 400개의 도어를 생산한다고 치면 매월 $2,932, 연간으로는 $35,184를 절감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40시간이 절약되고요.
정규직 직원 한 명의 1년 업무량의 3분의 1이네요. 이 엄청난 시간이 모서리를 갈아내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돼서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기계값이 대략 5만 5천 달러라고 가정해 볼까요? 월 400개 생산 시 절감액으로 나누면 약 19개월이면 기계 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월 800개를 만든다면 1년 안에 본전을 뽑고요.
숫자만 보면 정말 완벽한데요.
하지만 이 숫자를 들고 그대로 경영진 방에 들어갔다간 쫓겨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19개월이라는 순수한 회수기간에 보수적으로 25%를 더하라는 게 자료의 핵심 조언입니다.
25%를 더하라고요? 굳이 왜 그렇게 하죠?
현실 세계의 마찰력을 계산해야 하니까요.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작업자들 교육 시간도 필요하고 첫 달에는 낯선 기계에 적응하느라 사이클 타임이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런 현실적인 변수들을 흡수하기 위해 25%의 완충지대를 두는 거군요. 그럼 대략 24개월, 즉 2년 만에 회수한다고 보고서를 쓰는 셈이네요. 현실의 온갖 변수라는 펀치를 맞아도 끄떡없는 맷집 있는 숫자가 경영진 설득에는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냉정한 결론을 덧붙이자면 모든 공장이 당장 이 기계를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는 정직하거든요. 만약 한 달 생산량이 200개 미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최소 생산량의 법칙이군요.
네, 비용 회수 기간이 3년을 훌쩍 넘어가 버려서 투자 타당성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는 기계를 직접 사는 대신 이미 포밍 기계를 가진 다른 대형 공장에 하청을 주는 게 낫습니다.
자본은 쥐로 있으면서 시간과 품질의 이점은 누리다가 주문량이 늘어나면 그때 기계를 사라는 거네요. 5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계는 실패한 게 아니라 단지 너무 일찍 샀을 뿐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 공식은 단순합니다. 용접 단가에서 포밍 단가를 뺀 금액에 월간 생산량을 곱하면 월 절감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힘을 발휘하려면 대충 검색한 평균값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직접 측정된 진짜 시간과 진짜 노무비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던 간접비와 혁신의 기회라 드러나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조업에 계시든 IT에 계시든 관행처럼 해오던 작업 속에 이 8분의 마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원본 자료에 아주 무심하게 던져진 물리적 특성이 하나 있었죠?
아, 가스켓 안착 부분 말씀이시죠?
네. 콜드코너 포밍은 정밀한 금형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나중에 방수를 위해 가스켓을 끼워 넣을 때 그 안착되는 면이 천 개든 만 개든 항상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반면에 용접은 어떤가요?
용접은 작업자가 그라인더로 어떻게 갈아냈느냐에 따라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쉽죠. 눈으로는 평평해 보여도 가스켓을 덮으면 미세한 틈새가 생길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의 인프라를 통제하는 핵심 통신 장비나 전기 제어함이 있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고 빗물이 스며들어 치명적인 합선과 함께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어요. 전문가들이 원인을 추적해보니 사실은 5년 전 어느 공장에서 도어를 만들던 용접공 한 명이 그날따라 유독 피곤해서 모서리를 평평하게 갈아내지 못했고 그 미세한 틈새로 5년 동안 빗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대차대조표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그날의 작은 컨디션 난조가 수백만 달러짜리 제품 리콜이나 인프라 마비로 이어지는 끔찍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숫자로 보이지 않는 변동성을 통제하는 것이 어쩌면 인건비 몇 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비즈니스 생존에 더 직결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절대 찍히지 않는 조직의 리스크.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이런 컨디션에 의존하는 용접선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오늘 탐구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일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놓치고 있던 새로운 8분의 마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